출근길 꼭 필요한 뉴스만 담았습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CBS 김덕기의 아침 뉴스가 전해드리는 뉴스 속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김덕기 아침 뉴스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개편됩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가장 낮은 1단계가 적용되면서 사적 모임 기준도 늘어나는데요. 앞으로 2주 동안 흐름을 지켜보면서 큰 변수가 없다면 방역 지침은 더 완화됩니다. 첫 소식 정석호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각 지자체별 거리 두기 단계가 결정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 반장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일상회복과 방역의 균형점을 좀 더 나아가게 하는 우리 사회 모두의 성과이자 진전입니다.
하루에 400명대 환자가 발생하는 수도권은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를 적용합니다. 2단계에서는 PC방과 독서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풀리고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집니다. 사적 모임은 2주 동안 이행기간을 둬 우선 6명까지 허용하고 이후에는 8명까지로 풀립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되지만 충남을 제외하고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1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킬 경우 각종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에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부산과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2주 동안 이행기간을 둬 사적 모임을 8명까지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새로운 거리 두기를 적용하더라도 방역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대규모 모임이나 회식 등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이번 거리 두기 개편의 핵심은 개인에게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면서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 전부터 거짓말한 학원 강사로 인해서 수강생들이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델타 변이가 크게 확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경각심이 다시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태흠 기자입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14명으로 일요일 기준 600명대는 6주 만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00명대 안팎이 예상되는데 지난주 300명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산세가 크게 늘어난 상황. 최근의 확산세를 반영하듯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0.88에서 0.99로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두고 경계심이 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아 집단 감염의 규모가 크게 확대된 사례도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의 한 영어학원 강사가 확진 강사와 접촉했지만 코로나19 검사도 받지 않고 음성이라고 거짓 보고한 뒤 이틀 뒤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학원 원어민 강사 모임으로 인해 경기 지역에서는 관련 확진자 수가 닷새 동안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입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 즉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부터 4월 동안 접종을 마치지 못한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백신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CBS 뉴스 조태임입니다.
델타 변이는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 84%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영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에 육박하는 등 지난 2월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방역에 비교적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던 호주 시드니는 유명 해변인 본다이에서 110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되자 2주 동안 사실상 외출을 금지하는 봉쇄 조치에 나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부패를 감시하는 반부패 비서관입니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50억대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자리에서 물러나는데요. 눈여겨볼 점은 인사식입니다. LH 투기 논란이 정점에 이르렀던 지난 3월에 임명됐는데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을 일으켰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어제 사의 표명 형식으로 직을 내려놨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입니다.
사의를 표명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수용하였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서울 마곡동에 60억 원대의 상가를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무려 56억 원의 빚을 진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또 경기도 광주 임야도 개발 지역의 인근이어서 투기 의혹이 일었습니다. 청와대는 전날까지도 투기 목적은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지만 여론이 더욱 악화되자 휴일인 어제 거취를 정리했습니다. 이미 검증 과정에서부터 부동산 내역을 알고 있던 청와대가 아니란 판단으로 임명을 강행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의 건물 투자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전세값 인상 논란 등으로 부동산 문제에 있어 비판에 직면했던 청와대에 또다시 부동산 불똥이 튄 겁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일으킨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건을 비롯해 청와대의 검증 실패는 반복되고 있어 인사라인 책임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조은정입니다.
CBS가 단독으로 입수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에 임박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 관련 의혹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윤 전 총장 장모가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CBS가 보도를 하자 장모 최모 씨 측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검찰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2022년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할 만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구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이라 문제가 안 된다. 최근 CBS가 보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 측이 내놓은 공식 해명입니다.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와 장모 최 씨가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됐다고 추정되는 시점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인데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장모 최 씨와 함께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내부자 A 씨가 지난 2012년에 또 다른 누군가와 IP를 공유한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만일 검찰이 파악한 2012년 A씨의 수상한 IP 접속 등 주가 조작 의심 정황이 장모 최 씨의 주가 조작 혐의점과 연결된다면 최 씨와 김 씨의 공소시효 역시 포괄일죄가 적용돼 2022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포괄일죄는 다른 시점에서 벌어진 여러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민준 변호사입니다.
최 공범이 사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건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그 행위 전체가 끝났을 때 그때가 저는 공소시효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윤 전 총장 처가가 주장하는 공소시효 문제를 타개할 단서를 찾아내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윤석열 전 총장 처가가 도이치모터스와 10년 넘게 이어온 긴밀한 돈 거래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환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와 윤 전 총장 처가의 미심쩍은 금융거래는 확인된 것만 최소 3번입니다. 우선 김건희 씨가 2009년 도이치모터스 장외 주식 8억 원어치를 시세보다 싼 값에 사들입니다. 그 다음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김 씨와 어머니 최모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2년 뒤인 2013년 7월 도이치모터스가 자회사 도이치 파이낸셜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40만 주를 액면가로 매수합니다. 당시 유상증자를 주도한 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A 씨로 밝혀졌는데 바로 이 A 씨가 윤 전 총장 장모와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황들이 이들이 특수관계임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세 사람이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라는 게 입증된다면 이들이 주가 조작을 공모했을 개연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태환입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측은 변호인을 통해서 주가 조작 관여 사실도 없고 IP를 공유했다는 제3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 순차적 공모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권을 향한 총성 없는 전쟁이 이번 주 본격 시작됩니다. 장외 거물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고 오늘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의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는 목요일에 출사표를 던집니다. 여야의 대선 레이스를 이준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의 대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야권의 대선 잠룡으로 알려진 최재형 감사원장은 오늘 원장직에서 사퇴할 전망입니다. 일단은 대선 출마 등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내일 대선 행보를 시작합니다.
윤 전 총장은 매헌 윤봉길 의사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경선 연기론 논쟁을 매듭지은 민주당은 오늘부터 예비 후보 접수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당헌대로 대선 180일 전까지 후보 선출을 마치도록 하는 데 성공한 선두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접수 마감일인 오는 30일 후보 등록을 마친 후 다음 날인 7월 1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빅3 중 한 명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그보다 나흘 뒤인 7월 5일 출사표를 던집니다. 이 지사로는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며 이른바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 중인 후보들의 단일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오늘 한국거래소를 함께 방문해 경선판을 흔들 후보 단일화 관련 중요 발표에 나섭니다.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3년 전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과 고용률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을까요? 서민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입니다. 주 52시간제 첫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공언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줄고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일부 늘어난 일자리도 대부분 단기 공공기관 근로자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태기 명예교수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하고 그때마다 이제 일자리가 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한.
반면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한다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소장입니다.
대기업에서는 좀 시행을 했지만은 이제 막 시작이라 전체적인 효과를나 뭐 그 성과를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중소, 중견기업에 적용 가능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책이 필수적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황경진 연구위원입니다.
중소기업이 색깔이 다양하다 보니까 뭐 다양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이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CBS 뉴스 서민선입니다.
교육부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차별금지 법안과 관련해서 학력차별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서 성취 정도가 달라져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성별이나 국적 등과는 다른 합리적 차별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학력 또한 노력보다는 개인의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 이를 개선해야 할 교육부가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2일 경기도 분당에서 학교 도중 실종된 고등학교 3학년 김희성 군의 행적이 일주일째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 군은 학교를 마친 뒤 서점을 들렀다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김 군은 휴대전화를 학교 책상 서랍에 두고 나와 위치 추적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수색 인력을 180여 명으로 늘리고 드론과 헬기까지 동원해 수색과 탐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덕기 아침 뉴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네, 기상청입니다.
예,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역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한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요. 어제는 서울 경기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내리면서 한때 청계천 주변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역시 짧은 시간에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더불어 서쪽 지역은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전국적으로 오늘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중부지방과 호남지방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내릴 소나기의 양은 중부지방과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10에서 60, 제주도에는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는데요. 국지적으로 비구름대가 발달해서 내리는 소나기의 특성상 강우량의 지역 간 차이가 크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높아서 현재 서울은 21도 안팎인데요.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해서 덥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이 28도, 서울과 청주, 세종, 전주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김희성 군이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실종 당시 검은 상의 회색 바지인 교복을 입고 있었던 김 군은 동그란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작은 단서라도 지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서현역 인근에 지나셨던 분들의 작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김 군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